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오늘 오신 분들도 계신데 한번 인사 다 나누시죠. 네. 이런 그 느낌이 굉장히 묘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전혀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색다른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장소가 너무 좋아서 그냥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에게 좀 힐링이 된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촉구하신 우리 형제들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3년 만에 2014년 이후에 3년이 지나고 3년 만에 함께하는 전교인 수련회인데,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는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좀 주무시려고 폼을 잡으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뭐 한 1번쯤 이렇게 갈 때 이렇게 해야지. 지금 아직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이렇게 드려야지. 잠을 자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한 도시에서 한 도시로 이렇게 옮겨갈 때에 핍박이 일어나서 더 이상 그 도시에 머물 수 없을 때 옮겨갔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7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전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귀신 들린 그 여종의 귀신을 쫓은 이후로 관리들에게 끌려가서 옷을 찢기고 또 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제대로 몸도 못 추스리고 사도 바울이 쫓겨나듯이 이제 빌립보에서 그 다음 목적지인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거리가 170km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170km 몸도 성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막 얻어맞은 상태에서 감옥에 있다가 170km를 옮겨갈 사도 바울의 그 일행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보에서 귀신이 나아갔던 역사처럼 데살로니가에서도요,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때에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바울 일행을 핍박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7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또 때로 몰려와서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하니까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 머물지 못하고 그 옆 동네로 옮겨가는데, 그 옆 동네 이름이 베레아입니다. 17장 10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곳에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7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니,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든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또 핍박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레아에서도 전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베레아를 떠나서 또 어디로 옮겨갑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15절에 아덴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마다 핍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도저히 그 도시에 있을 수 없을 때 그들은 옮기고 옮기고 또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들은 핍박이 극심해지면은 그 도시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여기고, 그래, 여기서 우리의 사명은 다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짐을 들고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 특징이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 여행은 굉장히 독특해요. 자신들이 계획해서 이만큼 전도하고 오늘날 말하는 전도 여행처럼 뭐 1일부터 3일까지는 여기서 전도하고 4일부터 6일까지는 저기 가서 전도하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계획해서 전도하고 다음 사역지로 옮긴 게 아니고 한 곳에서 온 힘을 다해서 전도하다가 핍박이 일어나서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으면은 이제 옮기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여기고 그 다음 도시로 옮겨간 그들의 전도 여행은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직접 만나보지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의 성격이 계획적일 것 같습니까? 즉흥적인 사람일 것 같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서신들을 읽으면 그죠? 열정적이고 철저히 계획적이고 사도 바울은 일중심적인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기질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도 자 일어나시고 저도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 와서 일어나시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주무셔도 안 깨우거든요. 이렇게 좋은 자연에서 저를 한번 보시고 그럼 사도 바울에게 그런 철저한 계획적인 일 중심적인 기질이 없었던 건 아닌데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이 살았던 인생을 보면은 어떤 목적이나 계획을 성취하는 삶을 산 게 아니고 점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160km나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또 데살로니가에서 96km나 떨어진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또다시 아덴으로 옮겨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길을 떠나 복음 전도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아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이 고백은요 그냥 사도 바울이 글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듯이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 또 아덴으로 옮겨간 사울의 바울의 삶 자체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수동의 삶, 철저히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이 말씀은 한수비 철저하게 이제는 우리 계획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수동의 삶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내 계획과 내 목표와 내 가족과 내 사업과 내 공부가 성취되고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의 부르심이 한수부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수동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삶과 시간과 공간을 내어놓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전해졌고요. 온전한 수동이 되어서 생명하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선교 여행을 감당했던 것처럼 한숨의 모든 시간과 앞으로의 한숨의 모든 공간은 이제 전도, 그 뜻밖의 모험으로의 출발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ECT 빌딩에서 미래도 프라자로 이사했어요. 근데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냐면은 환경이 바뀌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철저히 주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순교적 교회가 되는 훈련과 시작을 우리가 했다. 우리는 미래도 프라자가 아니라 거기에서 교회를 10번, 20번 옮겨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일행이 옮겨가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살아갈 것이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흐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즉흥적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흥덕에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막 전하다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으로 함께 모여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는 매번 우리의 계획의 성취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는 이 세밀한 영적인 센서와 감각을 가져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사도 바울의 공동체처럼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두 번째 특징은요.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유대인의 회당을 거점으로 삼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17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은 어느 지역에 들어갔을지라도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딱 하면 회당이 어디 있나를 보고는 회당으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시기해서 죽이고자 했는데 바울은 끊임없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초반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오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의 제자를 잡고자 기세 등등했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정반대의 삶,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뒤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자기의 옛 모습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자꾸 눈이 유대인으로 가는 겁니다. 뭐 저 사람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라온 배경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풀어 회당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의 뜻을 유대인들에게 풀어가면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가말리엘 가문에서 자라고 교육받았던 바울은 무조건 그들에게 믿으라고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의 뜻을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만한 말로 합당하게 푸는 변증을 회당에서 계속했습니다. 너희들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이래서 이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를 잡고자 했던 열심과 또 유대 가문을 통해서 받았던 교육,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의 경험을 삼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통로로 사도 바울이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잘못된 열심이었지만 지난 사도 바울의 잘못된 열심과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그 문화와 배경과 그 모든 것을 습득한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토대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경험들과 한스비 경험했었던 이 모든 경험들은 우리와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픔과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복음의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참 오랜만에 만나기도 한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가 다 삶을 어떻게 사는지 세세히 알지 못하지만은 감동과 감격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선교적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세 가지 곳으로 부름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시대와 장소와 문화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수교회가 제일 처음에 8년 전에 세워졌을 때 ECT 빌딩은 허태원 형제가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때 뼈대만 있었습니다. 그죠? 건물이 안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흥덕에 이마트 하나 있고 아파트들이 다 입주가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수교회는요 흥덕의 원주민입니다. 흥덕의 도시보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수분요 흥덕의 8년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흥덕을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8년이라는 개척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개척교회의 상황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바울 공동체가 회당을 찾은 것처럼 그래서 흥덕이라는 지역과 함께 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역의 작은 개척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저는 이전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런 말 그냥 쉽게 하는 사람들 보죠. 뭐 동네마다 교회가 이래 많아. 뭐 여기도 이 빌딩에도 교회고 뭐 이렇게 교회가 많아.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교회가 많네.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 목사가 되고 난 다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 교회가 이렇게 많아라고 생각이 안 들고 저 교회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겪었던, 한습이 겪었던 어렵고 쉽지 않았던 시간들을 그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게 겪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요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저 교회를 도우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식월을 다녀와서 왔더니 우리 교회가 사명의 교회와 함께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명의 교회가 7층에 있고 4층에 있는 교회 이름이 흥덕 방주교회잖아요. 네? 6층입니까? 제가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그 목사님 두 분하고 저하고 만나서 밥을 두 번 먹었습니다. 얘기를 좀 나눴는데 방주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목사님이 처음에 그랬대요. 한 빌딩에 교회가 세 개나 있는 게 맞나? 그리고 그 7층 사명의 교회 목사님이 흥덕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교회입니까? 한수교회. 죄송합니다. 한수교회가 들어오면 딱 약속한 대로 딱 나가야지. 왜 안 나가고 저기 있어? 그렇게 생각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오는데 그 목사님이 지하 주차장에 차를 딱 대는데 사명의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배부른 사모님, 아이들과 내리는 걸 딱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나도 저 교회를 도와야 된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셨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그래서 그 방주교회 목사님하고 방주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연배가 조금 많으시고 그 다음 저고 그 다음에 삼일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연배가 좀 적으신데 세 명이 같이 모여서 개척교회 목사 세 명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7층 공간을 이렇게 사명의 교회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요. 사명의 교회가 7층 공간을 우리에게 쓰겠다고 약속한 날짜가 7월 22일까지였습니다. 7월 22일까지 하고 교회를 비워주겠다고 하셨습니다. 7월 22일이 되기 전에 우리 교회 한습지기들과 리더들이 모였죠. 그리고 그 공간을 계속 그 목사님이 쓰시게 할, 그 교회가 쓰게 할 건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쓸 것인가?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다 마음이 모아져서 그 공간을 그 목사님이 계속 쓰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가정이, 그 목사님이 12월까지 그 공간을 쓰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만약에 7월 22일 날 2일 전에 맞아서 교회를 나가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집으로 가신답니다.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이 공간을 쓰시라고. 제가 3주 전이 됐네요. 성경책을 7층에 두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 5분 전에 성경책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갔더니 11시에 사명의 교회 목사님 혼자 앉아계시더라고요. 그 공간에 성도 아무도 없이 그냥 목사님 혼자, 아마 그날 아무도 안 왔을 겁니다. 사모님도 출산해서 지금 병원에 계시니까 그냥 혼자 앉아계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인사하고 성경책을 얼른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은 공간만을 이렇게 함께 쓰는 것은 한 교회가 이렇게 한 교회 개척 교회가 세워지는데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들과 함께 나누었죠. 그러면 저는 이런 그 사명의 교회 목사님이 토요일 날 뭐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저처럼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주일 날 성도가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님이 주일 날 설교 준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신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열정과 신이 날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요청했던 것은 이제 그 목사님이 교회가 선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한 교회 목사님이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그 열정과 힘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목회자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말씀을 전할 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드리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 제안했던 것은 우리 교회 10개의 터가 있는데 11시 예배를 드릴 때에 한 터씩 내려가서 우리 교회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은 한 터씩 내려가서 그 교회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매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드리죠. 그러면은 목사님이 매주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목사님 원래 부르셨던 그 마음의 뜨거움, 열정, 그 마음들을 가질 거 아니냐. 그래서 제안했고, 그리고 우리 리더들이 좋다고 얘기했고,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손을 우리가 다듬어야 하겠지만은, 이제 9월부터는 우리가 내려가서 함께 그 시간에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에게 조심스럽게 이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잘 안 된다. 자기도 분리개척이랍니다. 자기를 분리개척해서 보냈었던 그 교회는 자기를 거의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데 어떻게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한식교회가 공간도 내어주고 예배도 같이 드린다고 하느냐. 너무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는 안 된다. 여러분 만약에 사명의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다. 자기는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한 명의 성도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자기가 여기 와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한 명의 성도가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흥덕에 와서 7층 사명의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다고 칩시다. 딱 들어가는데 목사님 혼자 계시면 그분이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못 드립니다. 부담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사명의 교회에 찾아오는 이들이 등록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12월까지는 돌아가며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 그 한 주간에 그 예배를 드리는 그 터들은 사명의 교회와 사명의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앉아서 그곳에 오는 자들이 한 가정이라도 사명의 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 교회가 전도 공동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알리는 것처럼 사명의 교회도 우리가 함께 알려주어서 그 교회가 적어도 12월 이렇게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어질 때는 한 가정이라도 함께 떠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해줘야 돼. 그리고 그 목사님이 물으시더라.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본당 앞에 제자, 균형, 위로, 존중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목사님 이게 뭡니까? 저에게 물으시더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자꾸 목사님 내가 그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교회론과 목회 철학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목사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알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렇구나. 공간을 쉐어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우리가 마중물이 될 뿐 아니라 지금 목사님이 좀 많이 위축되고 힘든데 그 목사님에게 다시 교회론과 목회 철학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정돈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해드리면은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겠다. 우리가 한 공간에 있으면서 억지로 찾아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섬기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아서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와 같은 흥덕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면 좋겠다.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끌어안으면 좋겠다. 그들 역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면 좋겠다. 여러분, 흥덕이라는 곳에 먼저 부름받은 한수교회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지역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전도이지만은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교회가 쓰면 그 지역에 놀라운 전도의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서 있는 이 개척교회를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이 흥덕 지역에 이보다 더 효과적인 전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특징의 두 번째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한습이 또 다른 개척교회를 섬기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은요. 2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2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례. 그러니까 자신의 원칙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의 전도에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럼 바울의 스타일이 뭡니까? 가서 뭐 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거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칙이 더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말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보여준 원칙이 하나 있는데 16장 1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3절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강론했고 또 어디를 갔습니까? 가는 곳마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두 가지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인데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했고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는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전교인 수련회로 3년 만에 우리가 모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참 감사했던 것은 이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도 어제 참 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그 인테리어 아저씨 프로젝트는 너무 좋았습니다. 맞습니까? 거기 보면 진 사장님 프로젝트입니까?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 명수 형제가 1번 놀아준다. 2번 태훈 형제가 계속 밥을 사준다. 3번 뭐 그분이 와서 한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뭘 할 거냐? 어제만 해도요. 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수십 명이 넘는 전도 대상자들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그 모든 명단들을 끄집어놓고 기도할 것이고 그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기꺼이 그들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가 8주년이 되는데요. 여러분 10개의 터에서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있지만은 각 터에서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정 혹은 한 영혼을 집중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그리고 그들이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교회로 나오는 것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름을 써놓고 이렇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혹은 효과적으로 가장 긴급한 전도 대상자들이 누군가를 한 명을 한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나오면요 주일날은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전도했던 그 터들이 다 함께 기도하고 날짜를 하루를 주면서 그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따로 수요일도 좋고 목요일도 좋고 저녁에 교회 나오시라 그래서 그 터들은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다른 예인데요. 정교인 수련회니까 정교인 수련회니까 조금 설교 길게 해도 되죠. 여러분 기도가 제가 제 군생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땅굴이 나왔습니다. 사땅굴을 이렇게 딱 발견한 그 중령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고요. 그 당시에 사단장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삼땅굴까지요. 들어간 군인 다 죽었습니다. 100% 다 죽었습니다. 아, 근데 회수 형제 잘 알겠네. 회수 형제하고 우리 21사단, 우리 회수 형제하고 우리 둘이 사단가도 같이 한번 부르고 그랬습니다. 씩씩하다. 백두산 부대 21사단. 여러분 삼땅굴까지 다 죽었습니다. 사람이, 군인들은. 사땅굴을 딱 들어가는데 땅굴이 딱 발견된 것도 알았거든요. 우리는 알았는데 사땅굴이 발견되고 군인이 투입되는데 수색대가 들어갑니다. 근데 수색대 형제들 중에 우리 교회 나오는 형제가 있어요. 이름도 기억나요. 김대중이라고. 그 형제가 기억납니다. 목요일날 들어가는데 수요일날 교회로 왔어요. 나보고 붙잡고 뭐라 하냐면은 그때 김군종 그랬거든요. 김군종. 내가 내일 들어간다 땅굴에. 내 앞에 들어갔던 군인들 다 죽었다. 내가 수색대라서 내일 들어가는데 내일 투입되는데 만약에 내가 살아서 오면 만약 내가 살아서 나오면은 우리 교회에서 다시 만나자. 기도해달라. 그리고 내가 설령 살아서 온다 할지라도 내가 다리가 한쪽에 잘려서 오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 그리고 목요일날 투입될 때요. 그때 백두산 부대의 민간인 집사님들, 군인 집사님들 교회 다 모여서 투입되는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그때 오전이었는데 다 모여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딱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알려줬거든요. 우리가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개들만 죽었어요. 개들을 먼저 풀었거든요. 근데 앞에 들어갔던 개들이 지뢰를 밟아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면 개들이 죽고 뒤에 군인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그 형제가 왔는데 우리가 펄펄 뛰고 끌어안고 살아서 왔다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는요 엄청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정말 집중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터에서 전도 대상들을 두고 기도해서 교회를 나와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러려고 할 때는 엄청난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이전에 작년에 정주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누군가가 전도해서 오면 목사님 말씀을 전한대요. 복음을. 그러면 복음을 전도해온 사람은 전도해온 사람은 밖에서 목사님과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대화하고 있는 동안에 간절히 기도한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안 들지 모르니까. 그랬다가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감동하지만 이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눈물을 펑펑 흘린답니다. 끌어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의 특징이 세 번째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교회로 나온 분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그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저는 복음을 전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그들을 전도해야 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가족부에서도 기도하고 있죠. 교회 기도 제목인데, 저는 그래서 12월에 있을 제 교회 블레싱 파티에는 12가정의 새로운 가정들이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두고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을 두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고 그들이 나왔고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보니까 이전에 막 집마다 다니면서 친구를 데리고 매주 전도했다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열정이, 그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공동체의 이유를 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공동체의 네 번째 특징은, 여러분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의 경우를 보면은 여행 일수가 그렇게 안 길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교회가 하나 섰는데요. 빌립보에 머문 기간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아마 길어야 한 달 조금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얼마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니까. 얼마나 있었습니까? 새 안식일이면 3주잖아요. 며칠입니까? 21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1일 있다가 떠났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는 사도 바울의 관심이 어떤 제도나 장소나 건물에 관심이 없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른 건 다 뒤로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에게 열매가 있었음을 성경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사람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건물 세우고 제도 만들고 이랬다면 그 3주 안에 어떻게 교회가 섰겠습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뭐가 가장 두렵습니까? 여러분은 사시면서 뭐가 가장 두렵습니까? 저는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함께 있고 오래 있어도 어떠한 영향력도 주고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짧게 스쳤는데, 5분 만났는데, 10분 만났는데 내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이펙트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 있었지만 바울과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주위에 나를 알고 있었던 사람, 5년, 10년, 내가 이사와서 내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 문제가 될 때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정작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얼마만큼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용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어제 저녁 전도회 때 나왔지만 우리의 삶. 여러분 제가 전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한수배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존재가 우리 존재를 하나님 앞에 두어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수비 8살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8살이면요 손이 진짜 많이 가요. 잔소리 많이 해야 돼요. 개개인은 아니에요. 개개인의 신앙은 15년, 20년, 30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딱 다 모이잖아요. 8살짜리 교회 모임이 있는데 8살짜리 모습이 나와요. 그 이성수 목사님이 2주 전에 휴가를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이틀 주무셨거든요. 근데 이성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신앙의 그 지나갔던 그 흐름이 비슷해요. 근데 이성수 목사님은 저보다 1년 먼저, 9년 전에, 저는 8년 전에, 이성수 목사님은 100살 된 교회를 간 거예요. 100년이 넘은 교회 담임으로 갔고, 저는 이제 태어난 0살인 교회로 온 거예요. 우리 둘 다 뭐 비슷한 신앙에 그걸 가졌거든요. 근데, 개개인이 아니라 100살 된 교회의 특징이 있고, 0살 된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한숲은 개개인의 신앙을 떨어서 모이면 8살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찬소리 많이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라, 11주 해라, 뭐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해라. 찬소리를 많이 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전교인 수련회로 모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다짐은 뭐냐면은 비록 우리가 8살, 저도 8살 된 교회의 목사이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그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구구단 혹은 글자 뭐 파란 불일 때 건너가고 빨간불 설 때 그런 기초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뭐 주일 성수나 11조나 맡은 그런 기초를 넘어서 이제는 사람들과 짧게 만나지만은 크리스찬으로서 존재적 가치를 드러내는 영향력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공동체로서 한습이 쓰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 몇 개 나와요. 사도행전 9장, 갈라디아서 1장, 2장, 빌립보서 3장. 그때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요. 또 그 얘기해.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은 아마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 전도 여행 따라갔던 사람은 수백 번도 들으면서 야, 또 저 얘기하나. 근데 바울은 사도행전 9장, 갈라디아서 1, 2장, 빌립보서 보면 내가 전에는 핍박자였는데 내가 다메섹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 안 했어요. 내가 이전에는 핍박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간증들을 보면은 그 일관된 형식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을 때의 모습. 여러분이 어떤 안 믿는 친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딱 서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신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 형제를 만나서 쭉 얘기를 나누는데 그 형제가 이렇게 말하더라. 목사님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저의 신앙은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제일 신나게 제일 감격스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게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잘 무뚝뚝한 아이들도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자다가도 없거든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엄마 아빠들이 잘 안 울 때 엄마 아빠도 이 아이를 보면서 막 웃으면서 막 아이 얘기를 막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다른 많은 변화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변화된 나의 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거창한 전도의 스킬을 가지지 않아도 우리의 진실한 그 고백을 통해서 그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어제 어느 터에서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교회를 계속 나가는 것만 해도 전도다. 어느 터에서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나는 그 얘기도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뭐가 전도냐? 옆 사람에게 전도하라 말을 안 했는데도 10년째 꾸준히 뒤에서 교회를 나가니까 저 사람도 옆에서 보면서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 10년째 교회를 가지? 그것도 전도다. 저는 오늘 나중에 터모임을 오늘도 하시면 그리고 다음 주부터 터모임을 하시면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내 모습, 만난 이후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1분이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로 질문을 던져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돈해서 1분짜리 사람을 만나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러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의 분명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교인 수련을 기점으로 우리 안에 자신만의 분명한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 방주교회 목사님하고 사명의 교회 목사님이 저를 만나면서 그 목사님이 저를 몰랐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봤잖아요. 우리 교회 사역지원부와 리더들을 봤거든요. 근데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를 딱 만났는데 목사님 내가 한석교회는 잘 모르지만 한석교회의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숙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한익 형제 얘기도 하고 또 몇 사람 이름을 거론했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도대체 저런 성도들과 함께 있는 목사님은 누군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그 방주교회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명의 교회 목사님을 저에게 하는 말이 설명은 할 수 없는데 한숲의 성도들은 달랐다.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감사하게도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이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과 만나는 이들과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한숲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네 가지. 오늘 사도 바울의 전도 공동체 특징 네 가지. 자, 띄워주지 마시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숲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은 철저히 주님의 영광이 지나가시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우리 교회 아멘 안 하기로 유명한 교회인데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특징이 회당에 간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와 같은 작은 개척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흥덕에 있는 흥덕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한 터에서 한 가정씩 전도하는 것을 기도하고 그들이 오면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금년 12월이 되면은 12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라 그랬죠.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 이제 8살 좀 넘어갑시다. 제가 진짜 저는 진짜 잔소리 잘 못하거든요. 체질이 잘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기본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향력이 있는 우리는요 굉장히 성숙한 공동체라는 것을 이미 어떤 면으로 증명이 되었던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교회가 보면서 제가 없을 때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성도들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충분히 섬기고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간증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